기후회의 세계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우한에 머물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조사단이 현지 병원과 시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31일 WHO 국제조사단은 지난해 우한이 70여일 동안 봉쇄됐을 당시 식료품 보급소 역할을 한 대형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최초 보고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상태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전날에는 우한 진인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은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초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한 곳으로 바이러스 역학조사에서 핵심적인 곳입니다. WHO 조사팀의 일원인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의료센터 소속 마리온 쿠프만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진인탄 병원 방문 사실을 전하며 자신이 중환자실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제조사단의 2주간 현장조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조사단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31일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당국이 시위대를 또다시 무더기로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인권감시단체 OVD 인포를 인용해 이날 러시아 10여 곳에서 약 750명의 시위대가 경찰 당국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강추위와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려 약 45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이날 시위를 앞두고 대통령궁 주변 지하철역을 봉쇄하고 음식점과 상점에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전례 없는 보안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리는 지난해 8월 독극물에 중독돼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5개월 만인 지난 17일 귀국하자마자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지난 23일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 약 3,000명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엔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31일 제13차 전당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중앙위원회를 열어 쫑 서기장을 임기 5년인 차기 서기장으로 재선출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서기장의 제한 연령은 65세지만 올해 76세인 쫑 서기장은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 후보자 형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구소련 유학파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로 꼽히는 쫑 서기장은 정치국원과 국회의장을 거쳐 2011년 권력서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전당대회에서는 신진세력을 이끌었던 응우엔 떤중 당시 총리를 밀어내면서 최고 권력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쫑 서기장이 호치민 전 국가주석 이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최장수 서기장으로 기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31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인의 영국 이민을 돕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해외 시민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홍콩의 영국 해외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돼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영국과 홍콩이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와 자치권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까지 홍콩을 식민지배했던 영국 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자 이 같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은 영국에서 6개월 체류만 가능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홍콩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520만 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홍콩인 약 320만 명이 영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홍콩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26일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리 대사를 지낸 북한 외교관이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열흘 남짓 되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업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지우기가 지금 한창입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난 4년 전을 보면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4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다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재도입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폐기하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 지우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거의 50개 가까운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행정부 출범 열흘 만에 5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란과의 핵 합의나 대북정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대중국 정책 강경 노선이었죠. 이것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전면 재검토 또는 이미 복원을 해서 뒤집기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의 주요 정부 부처들도 정례 브리핑을 재개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금 상원에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화당의 여기에 대한 반박도 사실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그 이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예. 아울러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임 대통령실을 개설해서 활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으로 해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직 다 가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관측 등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그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주로 국내 문제가 많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악관의 그 주인이 바뀐 지 그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간 그 40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주로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취임식 날에는 1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연방정부 건물 내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요. 또 멕시코와의 그 국경장벽 그 건설 중단, 무슬림 7개국 그 입국 제한 철폐,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입니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을 뒤집는 것이 많았고요. 국제적인 것은 그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하나뿐이었습니다. 아, 그 뒤로도 여러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또 바이 아메리카 경제적 내용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그 코로나하고 지금 경제난 이것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해결하는 국내적 문제에 그 집중하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한 서너 달 그러니까 100일간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 알아보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6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서가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상대는 아니었고요. 그 하루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전화 통화를 한 국가 정상은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였고요. 예. 같은 날 마누엘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죠. 미국과 그죠? 캐나다와 멕시코. 예. 이렇게 22일 날 첫 전화 통화를 했고요. 23일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죠. 그 유럽의 우방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의 어떤 굉장히 큰 말하자면 상호 관심사가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는 구체적인 이슈를 놓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핵 감축협정인데요. 이것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그 폐기 그 마감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한 것이었고요. 이렇게 어느 대통령이든 새로 취임하면은 일단 동맹국 순서로 해서 일단 전화 외교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일단 그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취임 인사성도 특히 강하죠. 일단 아직 이제 아시아까지 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맹방으로 여기고 있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직 그 전화 통화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는 이 시점이 29일 아닙니까? 네. 1월 29일. 네. 그 방송이 나가는 때면은 혹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네. 일단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곧 네. 아마도 이루어질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 기자가 이 부분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그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한반도에 관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그 27일 첫 그 전화 통화를 갖고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제 뜻을 같이 했는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그 미일 두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그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또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정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거니까요. 양국의 그 최고 지도자가 전화를 해서 기존에 합의된 앞서 미국과 일본의 그 합의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합의를 했다. 전화 통화를 갖고 이런 것을 정책의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합의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위다오 문제를 논의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스가 총리는 전임 아베 신조 총리와 마찬가지로 납북자 문제 이 해결을 사실 대외정책 제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느 때든 조건 없이 만나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외교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센가쿠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갈수록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 영유권과 관련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가 총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다시 한번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을 거라는 관측이고요. 당연히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그 공식적인 발표에는 없었지만은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일제치하에서의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의 요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가 곧 워싱턴을 방문할까요?
스가 총리의 그 워싱턴 방문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일본 총리가 이제 워싱턴을 상당히 빨리 방문을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그 정책을 그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스가 총리는 아마 2월 중에는 워싱턴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모두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당한 그 위기 국면에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2월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양측 다 상황을 좀 봐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아마 이 방송을 실제로 듣는 시점에는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맹에 대한 그 협력, 동맹과의 공조를 굉장히 중요한 대외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전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적잖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논의를 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 한 지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강경화 장관이 앞서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 그리고 미북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이뤄질 경우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북 접근 내지는 미북 대화 그 조속한 재개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밝힐 것인지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각국의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당히 신속하게 인준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신속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역대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적어도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마치는 것이 오래된 전례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은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준을 마쳤지만 한 사흘 정도 지나서 블링컨 장관이 지명된 것인데요. 그 사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블링컨 국무장관 인준과 관련해서 대립이 없었습니다. 그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미 부장관으로 재직을 한 인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미 인준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슈와 관련해서도 블링컨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블링컨 장관 지명자가 일단은 전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뚜렷하게 대립할 만한 사안은 없고 게다가 중요한 것은 상원의 지금 의회 의석 배치 상황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똑같은 수지만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면서 사실 공화당이 인준의 말하자면 발목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오랜만에 그야말로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 첫날인 26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됐죠.
네, 미국의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국무장관 취임 첫날이죠. 그 26일 그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는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그 동맹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딱 일주일이 됐으니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 코로나, 경제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좀 그 우선순위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경화 그 한국 외교장관이 이 문제 북한 문제가 시급하다. 이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문제에 그 공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시간을 끌지 말고 초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he has to start thinking about it early because we know that Kim Jong-un may not allow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ake its time.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빨리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 라인 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 라인이 상당수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면은 그동안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었던 전임 관리들 또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다룬 전문가 이런 분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부차관 보면은 사실상 그 실무 라인에서 국장급이죠. 한국 외교부로 말하자면 이제 미국 국장이 대화 파트너가 됐는데요. 실무 라인에서 이제 이것이 북한 문제를 이분이 직접적으로 관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실무 라인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관리가 되는데요. 국무부는 이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있고요. 성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에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커트 캠벨 조정관은 국무부에서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냈죠. 모두 다 가령 셔먼 부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북한과 직접 협상을 했었고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죠. 성김 그 차관보 대행은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미북 간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그런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정박 부차관보와 함께 상당히 그 이상적이고 인상적인 한반도 라인업이다. 이렇게 미국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 이번에 이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성김은 그 한국계 미국인 이제 외교관인데요. 전에 그 주한 미국 대사도 이제 지낸 인물이죠. 성김은 지난해 그 10월 그 인도네시아 주재 이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임지에 도착한 지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김은 그 북한과 그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는데 그 와중에 그 2018년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1차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있으면서 이 정상회담에 차출돼 북한과 그 실무 협상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태 그 차관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과거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금 대거 포진을 한 것이죠?
예, 앞서도 그 이제 백악관 국무부 등에 그 포진한 한반도 전문가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특별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또는 현안에 대해서
예.
그 정책 재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상당 부분은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다뤄왔었기 때문에 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대북 정책을 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실패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이 그 과거에 맡았던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입성해서 포진한 것에 따른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실패한 그 대북 정책을 다뤘거나 관장했던 인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것보다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이런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담당 관리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의 때 많이 관여를 하는 한 인사들인데요. 2012년 2.29 합의가 파기되면서 이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한국 박원곤 한동대 교수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또 전문성들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 누가 임명이 될까요?
네, 저도 그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지금 한반도 북한 문제를 그 다뤘던 여러 그 전문가 또 전직 관료들이 이제 속속 그 바이든 행정부로 복귀를 했지만 정작 그 대북 그 북한과의 그 협상을 책임질 그런 자리 대북 정책 그 특별 대표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앞서 그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임명을 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건 그 특별 대표는 물러났고 그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그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경험이 많은 전직 외교관을 이제 지명을 해서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그 기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그 비건도 그 국무부 부장관 겸 그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겸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명된 사람 중에서 이 직책을 겸임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것이?
예, 그린필드 대사는 사실 한반도와 그렇게 큰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대사로 근무했었고요. 이제 유엔 주재 대사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 문제도 중요한 현안으로서 다뤄지게 될 텐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들과의 공조,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그린필드 대사는 아울러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없이는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또 실제로 중국이야말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의 어떤 생명선과 같은 여러 가지 현금과 식량과 원유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중국의 말하자면 북한 문제 관여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되고 특히나 두 나라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입장도 사실 그동안에 블링컨 장관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밝힌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말하자면 주변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최 기자가 좀 전망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지난해부터 그 미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정중동 상당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최근에야 이제 보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올까 하는 것인데요. 당분간은 일단 전망세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어떻게 움직이고 북한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나 이것을 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두 달 뒤 그러니까 3월이면은 그 미국 관공이 연례 그 미한 그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계기로 북한이 모종의 언급 행동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망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행동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외교관 망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를 지낸 북한 외교관이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망명은 2019년 9월에 이루어졌으나 2년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졌으니까 2년 전에 망명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태영호 전 북한 영국 대사관의 공사도 있고요. 심심치 않게 북한의 그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인들의 탈북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이제 이전에는 그 이제 식량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 고위급 외교관들이라든지 이번에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그 망명은 아무래도 북한 체제가 처해 있는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이번에 쿠웨이트 대사 대리의 망명과 관련해서는 쿠웨이트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입원의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네.
잘 알려진 대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본국으로부터 사실 외화벌이와 관련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하자면 외화벌이와 관련한 압박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뭘까? 뭐 최원기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류현우 전 그 쿠웨이트 대리대사가 왜 그 2년 전에 그 한국으로 망명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류현우 그 전 그 대리대사는 그 딸의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 과거에 그 북한 외교관의 그 한국 망명 사례 이런 것을 보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외교관이 상당히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그 좋은 직장, 직책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렵고 특히 북한 외교관은 그 상당히 그 생활난에 쪼들리고 있다 이런 그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나라에 북한 외교관이 나가 있지만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그 북한 외교관이 그 월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공관을 세를 내서 거기에 나오는 세돈으로 이제 무슨 경비, 월급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그 외화벌이 이 압박도 상당히 심하고 또 평양으로 돌아갈 경우에 상당히 더 심한 그 생활난에 쪼들린다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없고 생활난 이런 것이 겹쳐서 망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류현우 전 대사대리는 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라고 하던데요. 그 정도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인사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잘 알려져 있지만 39호실이라면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것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됐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됐든 사실상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그만큼 금고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최측근의 인물이 아니면 사실 기용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9호실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상당한 핵심 엘리트고 실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리언우 대사 대리가 39호 실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위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말하자면 집안 그 말하자면 인물 아닙니까?
네네.
이 유엔호 대사 대리의 망명은 그만큼 북한의 핵심 권력층 내부에서의 문제가 그 문제의 일단이 드러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2019년 7월 망명했는데요. 이렇게 북한 외교관이 줄줄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시겠지만 2019년은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그 제재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관 그 숫자를 줄여라. 그리고 외교관들의 그 금융계좌도 뭐 몇 개씩 줄여라. 이런 그 지침까지 내릴 정도로 상당히 그 외교적인 압박이 심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기해서 그 망명한 그 외교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그 외교관들이 또 한국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 그 비교할 기회도 있고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망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소식과 함께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은 소식 그리고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에 관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처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레이건의 나이는 만 69이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건데요.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보다 더욱 정력적으로 일하면서 많은 업적을 세웠고요.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난 로널드 레이건은 1911년에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판매사원으로 일하셨는데요. 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미식축구와 수영선수로 활약했고요. 또 교내 연극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극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연극에 관심이 많았죠. 일리노이주에 있는 유레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에 다닐 때도 연극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아이오와주에 갔는데 당시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는 시기였지만 운 좋게도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진행자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일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화배우 면접을 받고요. 전속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면서 영화배우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은 20여 년 동안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고요.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약했습니다.
We better get him to a hospital.
Why?
He's lost a lot of blood. He needs a transfusion.
배우로 활동하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국 배우들의 노동조합인 미국 배우조합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1948년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던 레이건은 1950년대 들어서 공화당원으로 변신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레이건 전문가 루 캐논 씨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레이건은 자신이 민주당을 떠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을 떠났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건은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추종자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보호관세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고 생각했고 자유무역을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 지지자가 됐을 무렵에 가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레이건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또 미국 배우조합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배우들의 파업 등 좌파 성향 배우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공화당원이 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We will keep in mind and remember that Barry Goldwater has faith.
196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레이건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를 위해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And determine our own destiny. Thank you very much.
골드워터 후보는 그의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레이건은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이 연설 덕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요. 2년 뒤인 1966년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지지자들은 그 주지사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했고 그 주지사를 상대로 경쟁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레이건이 그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갔고 상당히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죠. 레이건은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였고 신선한 후보였고 또 연설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였던 팻 브라운 주지사가 레이건을 과소평가했죠. 레이건이 영화배우란 점을 들면서 조롱했는데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배우라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낮춰보는 건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선 통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따뜻한 미소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뛰어난 연설 실력을 가진 로널드 레이건은 4년 뒤인 1970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주지사 시절의 레이건은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주정부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는가 하면 민주당과 협력해서 복지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f I could just take a moment and I had an assignment the other day.
레이건은 1968년과 197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76년에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게 패했었는데요. 1980년 세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두 달여 만인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온 레이건 대통령 호텔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레이건 대통령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존 힌클리란 청년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건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주변 사람들과 농담을 나누는 등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고요. 덕분에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다고 레이건 전기 작가 루 캐논 씨는 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굉장히 영웅답게 행동했죠.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몸을 숙이는 걸 잊어버렸어 라고 농담을 했고요. 수술대에 올라서는 의사들에게 당신들이 공화당 지지자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의사들이 카카 오늘은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초에 신화 속의 영웅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 덕에 취임 첫 해인 1981년에 중요한 세금 감면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레이건이 총격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두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에 미국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1982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잃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1983년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고요.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떨어지자 다시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선거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민주당 후보 월터 먼데일의 출신주였던 미네소타주를 제외하고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Thank you. I think that's just been arranged.
대통령으로서 로널드 레이건은 일과 가족, 애국심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했고요.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지출도 줄였는데요. 이런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레이거노믹스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여러 전기를 펴낸 루 캐논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레이건의 업적을 본다면 두 번째 임기에서 두 가지 두드러진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정책 면에서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공정한 법안이었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법제상의 허점을 보완했죠.
대외 정책 면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보유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소련과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language of arms control was replaced by arms reduction.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축할 것을 제안했던 건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임기 동안 국방 예산을 35%가량 늘렸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가운데 소련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소련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방에 대한 신호를 보이면서 소련과 협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훌륭한 외무장관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무기수를 줄이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보유 무기를 줄이기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대단한 전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 지지자들은 레이건이 냉전에서 승리했다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캐논 씨는 레이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소련 내의 경제적 모순과 고르바초프란 개방개혁 성향을 가진 인물의 등장, 또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같은 다른 유럽 지도자들의 역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서 냉전이 끝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의 증가로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요. 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 반군에 불법 지원한 이란 콘트라 사건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레이건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갤럽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를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레이건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레이건 대통령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세계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 정권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을 추방하거나 IAEA와의 협력을 줄이려는 것을 비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이 또다시 핵 프로그램으로 중동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회는 12월에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바로 풀리지 않을 경우 IAEA와의 협력을 줄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1월 9일 이란 국회 지도부는 미국의 제재가 2월 21일까지 해제되지 않으면 모든 IAEA 사찰관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겠다는 위협은 이란 핵합의, 공식적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알려진 합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비확산 조약 NPT의 안전조치에 따라 IAEA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이란 핵합의 위반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겠다는 위협이 이란 정권이 12월에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에서 20%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뒤에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은 원래 비밀리에 건설된 것으로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은 어떤 용도로도 우라늄 농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찰과 검증을 계속 전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란이 국제사찰관을 추방할 경우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